갈라디아서 2장 20절 신약성경 304페이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린 여태껏 구원에 관한 설명에서 칭의가 전적으로 은혜였듯이 성화도 전적으로 은혜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성경의 그 설명을 근거로 하여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은혜이듯이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화의 완성도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 현실에서 경험하는 것은 승리롭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결국은 하반절에 있듯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는 이 부분이 결국 문제가 됩니다.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믿음 안에서 살게 되는가, 이렇게 풀어가야겠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산다 하는 것과 어떻게 하면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나누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뭐냐 하는 것을 칭의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성화의 차원에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 차원에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표현 말고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나누는 것은 이 믿음이 둘이 뭐 차이가 나고 달라서가 아니라 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나누어서 하는 것이지 본질상 같은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보통 신뢰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 신뢰한다는 것을 우리는 나의 신뢰, 신뢰하는 나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은혜라는 표현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할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원인이 없는 것임을 우리가 다 이해하면서도 믿음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원인이 있는 책임이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쉽게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믿음이라는 이 표현이 성경에서는 행위의 법칙과 대조되는 은혜의 법칙을 표현하는 또 다른 단어라는 것을 이제 좀 증명을 해 보이겠습니다. 로마서 4장에 갑시다. 로마서 4장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뭘 대조하고 있나 보세요. 율법과 믿음을 대조하고 있는데 여기서 율법은 행위의 법칙입니다. 행위의 법칙은 여러 번 거듭 설명하듯이 인과율,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말하고 그것과 반대되는 개념,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아닌 것, 원인 없이 결과를 받는 법칙, 은혜의 다른 표현으로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걸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율법이 법칙이라면 믿음의 법칙은 쓸 수가 없게 되고, 그런 뜻이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뒤에 좀 설명할 기회가 또 있으니까 지나갑시다. 지금은 그 뒷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것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은혜에 속하려고 믿음으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은혜에 속하는 법칙, 은혜의 법칙과 믿음의 법칙은 같은 것입니다.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됩니다. 우선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은혜와 함께 행위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인 것을 말하고, 그리고 이 법칙을 설명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그게 17절 이하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 법칙이 어떻게 율법의 법칙, 행위의 법칙이 아니고 은혜의 법칙, 곧 믿음의 법칙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는가를 설명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의 어떤 모델을 본 것인데, 그건 믿음의 모범이 될 만한 어떤 근거를 아브라함에서 봤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믿음의 모델이 드러난 그 대표적, 그 첫 번째 말하자면 수혜자, 대표적으로 대표성을 가진 첫 번째 수혜자가 아브라함이란 뜻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죠?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우린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죽은 자를 살리시며, 하나님만 이렇게 하는 거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러니까 원인 없이 결과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법칙에 의하여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볼 때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아브라함에게서는 없고 하나님에게서 원인이 있었다는 걸 보라는 거죠. 그래서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뭘 바랐냐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그렇죠. 많은 민족의 조상입니다. 정말 많은 수의 아버지가 되는데, 바랄 수 없는 중에라는 것은 19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생산하지 못할 나이가 됐고 사라도 생산하지 못할 나이에 그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어야 됐다고요. 애를 낳을 실력이 없는데, 그 능력이 지났는데. 이게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17절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요, 아브라함은 그가 아이를 낳을 수 없고 살아도 물론 그런데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 것은 본인들에게 원인이 없었다의 대표자란 말이죠. 이런 설명을 하면 어리벙벙해요. 우리는 원인 결과의 법칙을 벗어나면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길을 잃은 것 같으죠.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결국 하나님만이 이유고 원인이고 결과를 만들어내신 분이라는 것인데, 그러면 믿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런 분임을 알았다는 뜻이죠. 말하자면 그러면 아는 것이 믿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는 것은 힘입니다. 그러나 아는 것이 곧 믿는 것인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지식이 그럼 원인인가? 지식이 원인인가? 그러면 천국에는 머리큐가 높아야만 가는가? 우리 교회도 앞으로는 새신자 등록받을 때 간단한 IQ 테스트를 해야 되는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연구하고 찾아가서 알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셔서 알게 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 아까, 그래서 제가 이거 잠깐 지나갔는데 로마서 4장 14절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믿음을 설명할 때 약속을 언급하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그럽니다. 여기서 약속이 왜 율법의 법칙, 행위의 법칙으로 가면 약속이 무효가 되고 믿음으로 가야만 약속이 힘을 쓰는가? 약속이라는 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정했기 때문에 될 수밖에 없다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의도하시면, 하나님이 목적하시면 되실 수밖에 없어요. 그죠? 만일 이게 행위의 법칙이라면 네가 내 말을 들으면 살려주고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벌 주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 거라면 이 약속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상대방인 우리의 순종에 의해서는 성립이 되고 불순종에 의해서는 실패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약속은 믿을 만한 약속이 못 되죠. 하나님의 약속의 진실성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원인이 당신에게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인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왜요? 믿음의 법칙이니까. 은혜의 법칙. 하나님이 당신에게서 이유와 원인을 가지는, 왜 이유와 원인을 가지셨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아, 그래서 이게 준비해 예습해갖고 오면 이렇게 철철 넘친다고요. 예습 좀 해오세요. 그냥 맹해갖고 오셔갖고 그냥 저한테 오늘 목사님 성령 충만해서 설교 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넘기면 안 돼요. 충만하게 준비해 오세요. 그래서 지금 약속을 드러내고 율법에 속하면 약속이 폐하여졌다라는 이런 얼핏 읽어서는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설명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약속은 하나님이 자신의 의지와 자비와 성실을 근거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게 약속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이 약속을 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 하나님이 이유와 원인과 결과로 우리를 만나 주셔서 갖게 된 지식이요, 관계요, 운명인 것이지요. 결심도 아니고 동의도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냥 항복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그의 자비하심과 복주심과 영원으로 찾아와 베푸신 복에 함몰된 거예요. 함몰 갖고는 좀 나쁜데 이렇게 홀딱 이렇게 잠겨버린 겁니다. 이 이상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 나중에 뭐 학원 가서 더 이상 보충 수업 이런 거 없습니다. 지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은 금방 지금 머리 한 속에서 이 질문이 나올 겁니다. 그럼 우리 몫은 뭐야? 이런 생각. 하나님이 믿음에 말하자면 주도권을 쥐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로 우리를 이렇게 홀딱 항복시키는 거라면 우리가 할 일은 없잖아 라는 일종의 무율법주의, 은혜지상주의, 방임주의가 슬쩍 머리를 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성경의 가르침에 그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당신의 의지와 성실함을 근거하여 나타나신 이 하나님은 그 모든 원인을 당신만이 가지고 책임을 당신이 가지지만 목적은 우리의 거룩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 믿음의 내용,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항복시킨 이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과 자격을 묻지 않고 복을 주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이 사실이며 그 약속하신 것을 당신의 의지와 성실하심과 능력을 근거하여 실패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이것까지 다 지금 얘기한 겁니다. 동시에 이 하나님은 거룩을 목적하시고 우리의 성화와 하나님을 닮은 신성의 자리를 목표하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으로 또한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알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논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놀아도 된다, 아무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동일한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나타났으되 경건과 신령과 거룩의 완성을 목표하여 이 은혜를 베풀었다는 사실을 일부러 잊으려 하여 자기가 원하는 데만 집착하고, 집착도 아니죠, 이렇게 편식하고 책임을 도피하려는 아주 나쁜 생각입니다. 훨씬 험한 단어가 먼저 떠올랐으나 그 유혹을 물리치고 이렇게 점잖은 표현을 썼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신다는 두 사실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보이셔서 우린 두 가지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 가시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이런 요구를 하십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근거하여 의롭다함을 인쳤으나 이스마엘 사건을 잘못을 저지른 후에 하나님이 17장 1절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은혜의 약속을 했으나 그 목표와 내용과 요구는 여호와 앞에서의 완전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유일한 원인으로서 은혜롭다 하는 것과 이 은혜가 우리를 거룩으로 목적하고 있다는 걸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주 인용했던 에베소 4장 24절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겁니다. 이게 목표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습니다. 은혜로 주셨다는 것은 당신이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되어 이 일을 우리에게 시작하셨고 이루실 것입니다. 이루어야 할 것이 우리의 거룩이요, 이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의 은혜와 그의 자비와 사랑이 우리를 매질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원인과 목표, 그의 은혜로우심과 거룩을 목표하시는 이 하나님의 원인과 목표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실체를 드러내어 약속을 가능케 하였다라고 신약이 증언을 합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 에베소서 1장을 봅시다. 지금까지 한 얘기가 구원에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원인과 결과가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법으로 가능하게 됐는가를 이렇게 에베소서 1장에서 봅니다. 7절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목표가 어디라고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가 어디냐면 신적 영광과 완성이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찬송 받으시는 가장 중요한 증거물이 뭐냐 할 때 그가 지었고 그의 아들을 보내어 구원한 그의 형상을 따라 지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된 완성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건 대단하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셨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과 그 영광의 완성으로 와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며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자리까지 갈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연합하여 죄로부터 나오고 중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는 모든 일에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믿음으로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인이 되시고 그 이유가 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목표하신 것을 이루실 그의 성실함까지 다 합쳐서 따라서 믿음의 본질은 이런 것이 됩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존재와 일의 원인이며 근거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둘째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거룩과 충만을 이루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을 논하면서 분명히 해야 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확인해 왔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는 생각지도 않고 우리는 그 필요를 알지도 못했던 왜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되어 감각 없는 자 되고 방탕에 방임하여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보이사 무엇이 진정한 복이며 인간의 참다운 자랑이 무엇인가를 은혜로 알리시고 그렇죠? 그리하여 죄로부터 우리를 꺼내시고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부족할 것이 없는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겠다라고 알리신 것들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거지로 얘기를 하자면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만 지식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하나의 정보에 불과하지만 이 아는 것은 이 하나님, 인격자이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를 향하여 구원의 완성을 목적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이미 본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한 인격과 인격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관계를 더 이상 밀접할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이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이 혹은 가장 깊은 우정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서 생기느냐 할 때 하나님이 아버지신 걸 아는 겁니다. 남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과 나는 거래하는 관계가 아니며 기계적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규칙과 거래의 대상이 아니고 서로의 관계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우리 세상에서도 우리가 경험하는 바와 같이 우리의 말하자면 혈육이신 우리의 이해를 돕자면 하나님과 우리는 혈육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가까운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되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로 하신 하나님과 그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사랑을 입는 자녀로서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유 없이 원인을 묻지 않고 자격을 묻지 않고 찾아오시고 시작하시고 결과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찾아오셨고 나에게 무엇을 이루려 하시는가를 항복하는 것이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믿음 문제를 조금 더 밝혀 나가야 할 것은 이렇게 알아도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들어서 아 그렇구나 해서 그냥 금방 우리가 이렇게 차오르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지금 같은 설명을 듣기 전과 방불한 믿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괜히 설명만 더 들은 그런 병신 같은 상태가 아직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당황을 하게 되냐면 열심이 부족한가. 우리가 내가 가진 믿음에 기대하는 만큼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우리 모두는 내가 뭐가 부족했다라고 생각하죠. 그 부족을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가져요. 열심이 부족했는가, 진심이 부족했는가. 그래서 우리는 다 굶고 잠 안 자고 고행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자해를 하는 마당에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심을 확인시켜 하나님을 감동케 하면 혹시 그 결과를 얻지 않을까라는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문제는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푸는데 몇 주에 걸친 자세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지고 있고 충분히 보상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과 열심에 대하여 늘 하나님이 답을 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 하나님은 답하고 있는데 나는 못 받았다고 하는 이 부분을 풀므로써 성화의 신비 그 제목에 어울리는 답을 제시할까 합니다. 많이 기도하고 오시고 저도 많이 기도하고 만나서 성령 충만한 3일 저녁을 만드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신 것과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모든 귀한 것으로 주시며 이루시며 채우시며 중도에 포기하시거나 그만두시지 않고 꼭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과 넘치는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타나셨고 알게 하셨고 우리 속에 믿음을 심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믿음을 어떻게 쓰는 것인지 어떻게 그 믿음의 결과를 얻는 것인지 모르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더 많이 조명하사 주의 말씀을 밝히시고 알게 하시고 모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변함없으심과 우리가 찾기 전에 먼저 찾아와 이미 허락한 복들을 확인하는 복들을 기적들을 감격들을 이 시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